이미 이곳에 자정하여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W소초 공동체 주관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W소초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고 영혼까지도 살찌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원함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원하는 거룩한 삶이지만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눈은 어느새 세상을 곁눈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김선일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선일 목사님께 하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비전이 그대로 성취되는 교회, 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된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심겨진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겸손함이 있는 목사님,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세상과 사람 앞에서 타협함이 없는 순결하고도 강직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할 때마다 오늘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새 힘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과 총선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한 순종함으로 지도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행하실 통치하심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의 은혜가 있게 하사 이 땅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되살아나서 미래가 있는 건강하고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되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또 이 새벽을 깨우시며 또 주님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장 큰 은혜의 말씀 주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함께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영적 민감성이 있는지, 또 시대는 어떻게 분간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좀 교훈들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오늘 13장부터는 그 회개에 대한 촉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종말의 시대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매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3장에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최근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 총독은 보통은 사마리아 가이사랴 지역에 거주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이 치안을 위해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에 머무르면서 그 당시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치안을 보죠. 근데 이 요새에서 성전 뜰 밖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뜰 안에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 그들을 갑자기 살육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희생자들이 마치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물처럼 살육당하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해석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한 사람과 우리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런 일이,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라는 은근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먼저 해석을 하고 나서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비극을 받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단호하게 해석을 거부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를 통하여서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죄가 더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욥기나 신약의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 사람들이 죄가 더하다는 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을 교훈 삼아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현상을 보며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4, 5절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제 사고, 어떤 자연의 재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으로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실로암은 어떤 곳인가?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섬에서 터널을 통해 물을 끌어들이 만든 못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일한 연못이라고, 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실로암 물에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가로 와서 많은 병자들이 그 실로암 물을 통하여서 치유를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망대가 무너진 이 사건이 어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빌라도의 사건과 좀 유사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인 거죠.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 이 18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 또한 이 사람들의 죄가 더 많아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애기치 못하게 재앙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역시도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3절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죠. 너희도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2년에 일어난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의 압사 사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영혼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압사 사고라는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죠. 누구는 이 사고를 통하여서 할로윈 데이라는 영적 어두움을 비교하면서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런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는 어떠한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너는 어떠하냐? 너의 악함을 보면서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망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상을 보면서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연 나의 현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의 열매는 어떠한가, 이것을 점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촉구로 회개를 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더욱더 그 믿음의 열매 속에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 이후에 이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제 이 비유에서 의미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을 말합니다. 또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지금의 상황은 어떤 거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좀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좀 독특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나무, 좀 선택받은 거. 첫 번 특별한 좀 그 부분으로 판단되어 줄 수 있죠. 또 이 포도나무 역시 사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지만 무화과 나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나무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된 복들과 관련된 표징으로도 많이 등장했고요. 또 이 열매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대한 복된 미래를 그릴 때도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심어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대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겁니다. 주인은 지금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3년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 무화과 나무가 보통 열매를 맺히기까지 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4년째부터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상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4년째에도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근데 5년차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다는 것은 6년 그 이상이 지나도록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두 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5월에서 6월, 8월에서 10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오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땅을 낭비할 필요가 없이 이 나무를 이제는 찍어버리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특별한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냐.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너희를 무한히 사랑하였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면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고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장 최고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세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 가득한 인간의 성품의 모습만 나온다면 주님은 오늘 당장 너의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포도원 지기는 그 주인을 설득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는 지금 그 주인의 말에 아닙니다. 주님 금년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루파고 이 도랑을 판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무화과 나무에 도랑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냥 거름만 뿌려도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도랑을 판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쏟아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좀 더 특별하게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노력을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는 게 옳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은 그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 걸렸습니다. 이게 딱 보면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것 같아서 조금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12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 사랑으로 너희를 할 테니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수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도 말씀을 보면서 결국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무한히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백성인 만큼 거룩하게 서라고 말씀하지만 거룩하지 못하게 여전히 나의 마음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는 제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따라서 저도 어느덧 이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적인 열매들을 향하여 다른 박질 치며 나아가는 저의 못된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곧 이 주님 나라 임하시니 회개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이 종말의 때 얼마나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이 시대의 악함을 통탄하면서 그저 비판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는 어떠니? 선이라 지금 너는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니? 라고 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시지만 그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여 시대를 분간하고 나아가야 될 때예요. 오늘 이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자연의 재해 그리고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때 정말 시대를 분감하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더욱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아직도 그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이 믿음의 영역 속으로 믿음의 열매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새겨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 사고 속에서 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을 점검하여 회개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 속에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